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나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오늘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쭉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 2014년 첫 예배 우리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고 또한 야고보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올 한 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정말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실질적으로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은 참 어려웠어요. 핍박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또한 매우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 또한 참 여러 가지로 갈등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직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야고보서는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행함 있는 믿음은 제일 먼저 성도들의 정체성을 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인내하고 기뻐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살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진리로 사는 경건한 삶의 실체는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는 일이었고 또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었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한 가치 기준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되게 경건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1장에서 서론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개인적인 삶의 부분들을 소개를 해요. 특별히 물질적 세계관 속에 있던 그 당시의 모습 가운데서 부자와 가난한 자 앞에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면서 사는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림과 헌신의 삶의 모습이 있는가 아브라함의 예, 기생 라합의 헌신 이 두 가지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2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장에 가서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떻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하여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가, 제일 먼저는 화평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화평의 언어가 있을 때, 그리고 그 화평의 언어로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고 그 화평케 하는 언어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언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양선과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나타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화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죠. 아름다운 의의 열매는 화평의 언어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났다면 이 세상 속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자람이 없는가, 왜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응답이 없는가, 그 모두 그 중심에는 인간의 욕심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가치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욕심은 언제든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주었던 그 뿌리,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은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위를 보고 사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4장 5장 말씀을 드렸어요. 4장 11절부터 5장 6절까지를 보면 세상 속에서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계획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 신앙 인격의 됨됨이와 믿음의 크기와 깊이가 드러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말과 어떤 계획과 물질의 사용 여부는 그 사람의 믿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가치관이요, 그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이 5장 뒷부분에 보면 이 읽은 우리 5장 이 7절부터를 보면 다시 한번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장 1장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거기도 인내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도 보면 시험, 인내, 기도를 말씀합니다. 시험은 인내로 이기고 인내는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전체의 서론적인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준다면 5장에 와서의 인내의 내용은 1장과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다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인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인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 그냥 참고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의 가치와 우리 인내의 수준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만이 아름다운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아라, 참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 올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인내의 열매는 그냥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보면 그냥 개인적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5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적 차원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차원의 기도의 내용, 국가적 차원의 기도의 내용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이해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배경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 절대로 뭔가 꿈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빨리 오시질 않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기약도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외부의 요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사람들이 얼만큼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분열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야고보 기자는 인내와 기도를 야고보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인내와 기도를 이 야고보서 마지막에 써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오신다,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니까 반갑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라는 얘기는 지금 야고보 기자가 자주 사용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심판적 개념입니다. 판단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심판주가 오신다 이런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주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는 심판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지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 세상 권세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소망과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설레임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참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는 평안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아유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좋은가 안 좋은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말 기다려야 되고요. 그게 설레어야 돼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것보다 우리의 꿈꾸는 것이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없죠. 주님이 오시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인내 뒤에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인내하시는데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내를 소개해 주냐면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농부의 인내를 비유로 들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거기는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짓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 강이 더 낮아요. 사는 지역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는 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를 주셔서 땅이 이렇게 뭐예요? 뭐죠? 한국말을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밭갈이를 할수 있는 그렇게 할수 있는 비가 와서 준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어떤 비냐면 곡식을 심고 풍성한 수확을 걷기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10월에 한번 비가 와야 되고 3, 4월에 한번 비가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비를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을 풍성케 하시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그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영익케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확신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오늘 우리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았으면 이 비가 왜 오지 않는가를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인내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곤고에 처했을 때는, 이 세상이 피폐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적 삶의 모습들을 소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인내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인내는 또한 서로 원망하지 말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내하는 자들의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9절에 보면 그랬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심판주가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다 지치면 원망하기 쉬워요. 남 탓하기 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기 쉽습니다.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상처 주고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사람들은 서로 원망하지 않고 내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나를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갈등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올한 해는 정말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면서,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은혜를 여러분 덧입으십시오. 참, 제일 안타까운 게 보면, 예수 믿고 살면서 남 탓하는 경우들이, 부부끼리도 남 탓하고, 이렇게 서로 탓하고, 그럼 누구 탓하지 마세요. 자식도 부모 탓할 거 없고, 부모도 자식 탓할 거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내 자리 잘 지켰나,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같은 팀 동료끼리 서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팀 분위기 금방 나빠집니다. 팀워크를 해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들이 팀을 이루어도 서로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그러면 그 팀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개개인이 탁월해도. 그런데 개개인이 탁월하지 않아도 팀워크가 잘 되면 오히려 강팀이 돼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동네 농구팀이 아주 미국에서 1, 2등을 다툰대요. 근데 이상하다. 이 동네가 그럴 리가 없는데. 뛰어난 선수가 없거든요. 팀워크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팀워크가. 근데 야, 역시 팀워크가 중요하다. 단체 운동하는 것은 팀워크가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대라, 조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서로. 그래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가야 영적 전쟁이 승리하는 것이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실패의 원인은 서로서로 갈등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요,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 모습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 탁월했습니다. 능력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고린도 교회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 받은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잘난 척했거든요. 서로 우습게 여겼거든요. 갈등했거든요. 원망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데선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다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 탓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 자리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은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의 삶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참 복되다. 복되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맹세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세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쓸데없는 맹세를 많이 했다 그래요. 뭐 하나님 이름 대고 뭐 하늘 뭐 하늘과 땅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대해서 내가 맹세한다. 근데 맹세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 좀 믿어줘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믿고 안 믿고 그렇게 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언어 생활과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한마디면 된다 이 얘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냥 신뢰할 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뭐 사고 팔거나 뭐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냥 여러분 정직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왜 정직하지 않지 다른 사람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내가 정직하면 세상은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똑바로 살면 세상은 똑바로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가지고 욕할 것도 없고 손가락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아니요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진짜야 이거 묻지도 마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주세요. 그냥 그게 다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 세상에 정직이라는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왜 원망하지도 말고 왜 누구 그냥 믿지도 말고 사기도 치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다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하면서 살지 말고 참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할 것이요. 기도와 찬송이 성도들의 입에 있어야 돼요. 우리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자 불평하면서 살지 말고 기도가 되어야 하고 즐거워하는 자 잘난 척하지 말고 찬송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기억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망각하지 말고 감사할 일이 있어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 이게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또 병든 자들이 있어요. 병든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환자들은 장로들을 청하여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장로님들을 청하십시오. 장로님들을 청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방법이었어요. 그럼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서 기름을 부르고 바르고 기도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청하는 일이고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은 가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사역이 환자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아무에게나 기도받아서도 안 되고 아무에게나 기도해달라 그러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하여 오늘로 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입니다. 청하여서 기도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여러분 이 원리를 무시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질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치유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제 여기서 캐톨릭이 고해성사가 나왔는데 꼭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직접 죄진 부분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회개하고라는 거예요. 서로 고해라.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떠오르거든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래서 막힌 담이 있지 않게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없이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사람의 예를 들어요.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열왕기상을 봐도 위대한 일도 했지만 실패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비가 왔어요. 이 자연계의 질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이 세상의 역사를 무엇이 끌고 가느냐? 기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리십시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안 되시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보면 우리 그 최강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시계에다 알람 해놓고 알람 울리면 그때 기억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여러분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정해서 내 이날을 좀 기도하겠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가시는 습관들도 좀 가지시고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습관들 가지시고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리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늘리세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는 사람들 보면 100% 똑같은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했었어요.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언제 영적 침체가 오는 줄 아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건 100%입니다. 하나님 그전에 잘 섬겼는데 지금 안 섬겨요?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없어요. 그럼 영적 침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의 생각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 침체 오지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이게 구구단 같은 얘기인데요. 구구단이 안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연초부터 여러분 자꾸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과 훈련들을 여러분 자꾸 늘려가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으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참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결론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보면 이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나 혼자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요 야고보서 5장 이 마지막 19절에서 20절이 진짜 야고보서 결론이에요. 참고 살아야 되는 이유, 말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 행동 똑바로 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 왜 그런가,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전도였습니다. 우리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영향력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나 하나 잘 살다가 정말로 고고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런 차원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인내하고 간쓸게 다 빼고 살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실천적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생겨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답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반드시 맺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